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17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존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17번째 시간인데요. 책으로는 제12장 수다장이를 만나서 믿음이 대화를 나누다 라고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제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은 십자가 언덕에서 죄짐을 벗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고산을 올라가게 되죠. 그 공고산 꼭대기쯤에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블론을 만나서 치열한 전투,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겸손의 골짜기에서 살아남게 되지만 곧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고 겸손의 골짜기에서 겪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당혹스럽고 절망적인 어려움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겪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되면서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믿음이라는 영적인 순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제12장에 들어오게 되면 좁은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순례자 크리스찬과 그리고 믿음 앞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수다쟁이였습니다. 믿음이 이제 너무 반가워서 수다쟁이한테 가서 얘기하죠. 이왕이면 함께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우리가 유익한 이야기로 서로 좀 시간을 보내자고.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너무나 반갑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자나도 이 길을 갈 때 이런 거룩하고 신령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잘 됐다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뭔 얘기를 하겠냐고 세상적인 대화들은 하등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 거듭나는 것, 또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해봤자 불충분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라는 것,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고통을 이긴다는 것, 좀 이런 좀 진지한 얘기 좀 제발 하자고 수다쟁이가 막 열심을 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너무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쿵짝이 잘 맞아서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믿음이 그러죠.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좀 정해놓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러면 그 주제 당신이 한번 정해보라고. 나는 당신이 어떤 주제를 택하든 나는 얘기하고 싶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그런 수다쟁이의 자신만만함, 어떤 영적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말하려고 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대견하게 여기면서 크리스찬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 크리스찬 씨,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진짜 용감하고 훌륭한 동행자가 생겼다고.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순례자가 될 거라고,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좁은 길을 가면 우리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별로 반갑게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이 혀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게 말은 잘하는데 사실은 전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 아니라고, 좁은 길을 진짜로 가는 사람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아니 뭐 그 사람을 아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그 사람 원래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달변이라고, 달변. 그리고 말 많은 동네라는 동네에서 살았고 그 동네에서도 아주 말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 그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삶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속은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이 크리스찬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수다쟁이에 대해서 호감 있게만 생각하던 태도를 바꿔가지고 정말 수다쟁이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말을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나서 좁은 길을 합당하게 진짜로 걷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그 수다쟁이의 그 정체를, 실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냐고. 저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잘해서 자기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으스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죠. 다시 그에게로 가서 종교의 능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보라고. 예를 들면 참된 종교의 능력이 그의 마음에 혹은 그의 가정생활에 그의 일반 사회생활 속에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가서 수다쟁이한테 이제 대화 주제를 딱 던지는데, 던지는 대화 주제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그 대화를 이제 이끌어 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다쟁이가 그 주제를 딱 듣자마자 아마 금방 대답을 줄줄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내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내가 많이 말할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도 말할 수 있지만 요점만 먼저 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의 소리가 크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하고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딱 가로막죠. 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발하는 소리만 나냐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실제적인 변화까지 있어야지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냥 반발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만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이제 수다쟁이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고 그렇게 이제 오히려 의아하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고, 마음속에서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별로 불평도 안 하던 사람이 아유 죄 지면 안 되는데 아유 이 죄 괜히 지었어, 아유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걸,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죄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가장 징그럽고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를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자기 마음 안에서 내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어떻게 같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다쟁이가 기분이 이제 싹 나빠지죠. 아니 왜 자꾸 말꼬리를 그렇게 잡고 늘어지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 첫 번째는 그 정도로 해두고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수다장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제 눈치를 봅니다. 그러자 믿음이 길게 들을 것도 없이 금방 개입을 하죠. 말을 딱 끊고 아니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획득하는 것 정도로 안 끝난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지식을 갖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다장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좀 트집을 잡죠. 그러니까 수다장이가 정말 기분이 나빠합니다. 아니 또다시 내 흠을 잡는 거냐고 왜 말꼬리를 잡는 거냐고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면 세 번째를 한번 말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다장이가 기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아예 그만두자고 우리 말해봤자 내가 말해봤자 당신하고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나 말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그러면 내가 한번 설명해보겠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설명해보겠다고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믿음이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믿음이 설명하는 내용은 수다장이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다르죠. 믿음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총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안 미칠 수 없다고 어떤 영향이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작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특별히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은혜의 덕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면 자기가 정죄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 아니라 세상의 구주께서 그의 마음에 나타나사 자기에게 평생 구주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언약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추구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웃 사람들에게 말로 증거되고 그 사람의 경건한 삶, 경건한 가정생활, 경건한 일상생활, 경건한 직장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고 자, 믿음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수다장이가 이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수다장이에게 좀 직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내용 중에 당신도 경험해 본 내용이 있냐고 그러면서 당신의 생활과 당신의 하는 말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냐고 혹시 당신의 종교는 행위와 진실로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말과 혀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제발 이 질문들을 피하지도 말고 정직하지 못하게 대답하지도 말고 좀 제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수다장이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나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왜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냐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대들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말하기만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별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의 입으로는 뭐 신앙, 종교, 믿음, 뭐 하나님, 거듭남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다쟁이가 더 이상 당신하고 말하기 싫다고 그러면서 왜 사람을 판단하냐고 당신이 누군데 무슨 자격이 있는데 왜 사람을 판단하냐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헤어지자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믿음한테 그러죠. 보라고 저게 저 사람의 정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다쟁이가 믿음하고 크리스찬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크리스찬과 믿음이 남게 되고 두 사람은 좁은 길을 또 같이 걸어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2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요약하는 데도 거의 15분 이상이 걸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12장의 내용에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적인 좀 메시지 몇 가지만 여러분께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존 번연이 이 수다쟁이를 왜 이런 상황에서 등장시켰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수다쟁이를 앞에서 다른 장면에서 등장시켜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존 번연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크리스찬이 믿음을 만나서 믿음과 함께 좁은 길을 걷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다쟁이를 이제 그 세팅에서 그 상황에서 딱 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하고 수다쟁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서로 갈라지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앞장에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만나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볼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순례자가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다.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신자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에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수다쟁이거든요. 수다쟁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말로만 믿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 말로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 말로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인격, 그런 신앙 인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존 번연은 믿음이 등장해서 크리스찬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통해서 먼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길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만큼 그 순례길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친구가 없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수다쟁이를 딱 등장시켜서 믿음하고 비슷하지만 절대로 믿음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이 거짓된 신앙, 말뿐인 신앙, 허울뿐인 신앙, 명목뿐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이 좋은 친구 만났다고 막 수다쟁이하고 얘기를 하려고 막 하고 막 기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딱 갈라놔버리죠. 수다쟁이 그냥 떠나버리죠. 믿음이 수다쟁이를 떠나가도록 그냥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존 번연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순례길에서 믿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절대로 같이 있어서도 안 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뿐인 신앙이다. 허울뿐인 신앙이다. 명목뿐인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말은 많은데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살펴보면 삶이 엉망이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자기 지갑을 열어서 이웃을 도와주는 삶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땀을 흘리는 것도 없고 이웃 사랑도 늘 말뿐인 그런 신앙이다. 이런 신앙은 실제로 참된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하고 공존할 수 없는 거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건 믿음이 몰아내고 믿음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존 버니언은 이제 이런 세팅을 통해서 수대장이를 등장시키고 믿음이 그것을 몰아내게 만드는 그 세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네가 정말로 좁은 길을 믿음과 함께 걷고자 한다면 반드시 식별해 내고 반드시 물리쳐서 끊어버려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수다쟁이다. 말뿐인 신앙이다. 그것을 너의 마음과 너의 삶에서 몰아내거나 잘라내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없고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너희는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걷기가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순례길에서 믿음이 정말로 절대적인 동지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믿음하고 공존할 수 없는 이 수다쟁이라는 거 허울뿐인 신앙 말뿐인 신앙을 반드시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끊어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첫 번째 메시지, 존 버니언이 수다쟁이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와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뿐인 신앙, 명목뿐인 신앙, 실천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것들이 좀먹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그런 허울뿐인 말뿐인 신앙의 모습들이 나에게 보일 때마다 그것을 지극히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몰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2장에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수다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아무리 신령하고 거룩한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면면을 검토를 해보면 반드시 수다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상으로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성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좁은 길을 주님이 걸으라고 하신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다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경계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죠.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늘 경계하게 되는, 조심하게 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늘 하는 사람이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가면 늘 누가 자기 자랑하는가 이렇게 민감하게 보다가 그런 사람이 딱 눈에 뜨이면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등 돌리고 그 사람 피해 다니고 예를 들면 그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나 장로나 집사에 대해서 하도 못 볼 꼴을 많이 보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직분자들을 멀리하고 늘 경계하고 아, 저 사람도 나를 속이는 사람일지도 몰라. 나한테 잘하고 뭐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늘 주의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조심하고 경계할 사람들은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요. 말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아끼는 것처럼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뜻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실제로 자기 삶을 부인하지 않고 실제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자기의 지갑이나 자기의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냥 돌아서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수다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다쟁이들은 믿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믿음을 방해하거든요. 수다쟁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고 말하고 다니고 입만 열면 자기들 얘기 막 하고 다니고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 이게 믿음이다. 아, 예수 믿는 건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아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늘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말로 그것도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말로 퍼뜨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다쟁이들에게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의 그 현혹스러운 말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마음속까지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잡아먹게 잠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등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좀 말하고 행실하고 좀 다르다, 신앙 고백하고 삶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수다쟁이라는 딱지 딱 붙여놓고 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저런 사람에게는 등 돌리라고 하셨지, 내가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고 저 사람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그 말을 하기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 저 사람은 수다쟁이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내려야지. 누가 좀 말이 많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아, 저 사람은 수다쟁이. 누가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준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수다쟁이.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교회를 얌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말고는 모두 다 수다장이라는 표현을 붙여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수다쟁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천번이고 만번이고 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함부로 그냥 쉽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다 수다장이의 기간을 거쳐요. 예를 들어서 좋은 번연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이웃 마을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데 가서 말 좀 섞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자기는 성경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말 좀 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말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체험적인 신앙인데 자기는 알고만 있었지 체험은 없었기 때문에 말을 섞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요즘 말하는 그런 이상한 체험 말고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적으로 알고 십자가의 구원을 정말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전번연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일단 머리로만 대충 알고 대강 알고 그것을 말로 안다고 표현하는 수다장이라는 그 과정을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수다장이와 같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수다장이니까 우리가 등 돌려야 되고 믿음이 저 사람을 철로역정에서 말싸움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춰내서 쫓아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면 우리도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자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참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상태를 교회 앞에 폭로하거나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긴 해요. 워낙 말도 많고 자기들의 신앙을 진짜 신앙이라고 퍼뜨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긴 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 눈에 수다장이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라벨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진짜 수다장이라고 하더라도 과정일 수 있다. 참된 신자로 변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저희가 이 철로역정 12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함부로 수다장이로 라벨을 붙이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진짜 상태가 늘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 도저히 존재할 수 없어서 떨어져 나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어떤 수를 써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수다장이를 조심하긴 하되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도대체 수다장이는 왜 생겨나는가? 왜 교회 안에 수다장이가 꼭 생겨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천로역정에 보면 존 번연이 크리스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죠. 크리스찬이 이 수다쟁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 아빠 이름이 달변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동네가 말 많은 동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이제 힌트가 묻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다쟁이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우리 선조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만 잘하는,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천로역정에서 수다장의 아버지 이름이 달변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신앙과 관련해서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와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수다장이가 되기가 쉬운 거고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처럼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콕 집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셔야만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신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을 잘 배우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다장이로 남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적인 기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또 수다장이가 살던 마을 이름이 말 많은 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표현해 주는 말인데요. 빗과서 이제 표현해 주는 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사실 말 많은 동네죠. 그냥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막 깊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또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말들을 굉장히 똑똑한 척 화려하게 표현들을 하가면서 이제 막 자신감 있게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까? 옛날도 그랬지만 뭐 오늘날은 인터넷이나 SNS까지 발달해가지고 얼굴 안 보여주고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또 교육은 얼마나 또 많이들 받았어요. 그래서 말은 또 얼마나들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말로 잘하면 그냥 다 된 줄 알고, 누가 막 말을 아주 청산유수로 잘하면 다들 입을 쭉 벌리고 막 부럽게 쳐다보고,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사실 교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처럼 대접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대접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잘하면 대접을 받는 게 교회의 문화란 말입니다. 교회 회의 시간이나 뭐 교회 대표 기도 시간이나 말 잘하면 정말 한순간에 인기스타 되는 거잖아요.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퍼지면서 실제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옳으냐, 깊으냐, 진실하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냐, 말하고 삶하고는 늘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간격을 줄이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이제 따져보지도 않고 누가 앞에서 말 잘하면 그냥 좋아하고 따라가지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삶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도 주로 이제 아는 거, 말로 잘 표현하는 거, 사람들을 말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 앎을 실제 마음과 삶으로 녹여내느냐, 그래서 정말 실제로 거칠고 험한 길을 가느냐, 이런 것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교회 안에 수다장애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수다장애들이 인기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을 주물럭거리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타고나기를 수다장애가 될 가능성이 99.9% 아니 100%인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생각하면 사실은 100%인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수다장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필요성들을 저희들이 절감해야 하겠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이 시대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누가 정말로 깊이 알고 누가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누가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안에 수다장애들이 안 만들어지고 수다장애들이 있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야 하겠죠.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만일 내가 현재 여기 천로역정에 등장하고 있는 수다쟁이라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다쟁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된다면 그래서 진짜 신앙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로 수다쟁이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로역정 12장에서는 믿음이 결국은 수다장애하고 싸워서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아, 내가 수다장애라면 내가 현재 내 신앙이 수다쟁이라면 나는 결국은 교회를 떠날 사람이고 나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날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나한테는 변화라는 가능성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천로역정은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엮어 놓은 것이지 수다쟁이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현재 수다쟁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은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철저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이신, 유일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죄인들, 모든 종류의 악인들을 자기에게 다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그를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자비로운 초대를 해주셨으니까 수다쟁이밖에 안 되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장 달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천로역 쪽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수다쟁이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참된 믿음을 그분에게 선물로 받으면, 그래서 믿음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진짜로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내 삶 속에 있던 그 수다쟁이라는 모습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처음에는 싸우겠지만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구해서 그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구하시면 돼요. 설교를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실 것을 구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믿음이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자라게 되어 있으니까요. 성찬식에 나아가는 거 굉장히 기대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실 것을 바라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 아주 말 잘하는, 핑계 잘 되는 그 수다쟁이를 결국은 밀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다쟁이를 밀어내서 여러분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성찬을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바뀔 수 있어요.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니까요.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수다쟁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결국 수다쟁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면 돼요. 그 사람이 직접 안 나가면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을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수다쟁이들이 만약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궁전으로서 행복해질까요? 이 세상에 믿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들은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부어져서 정말 한 사람도 수다장이가 아닌 모든 교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의 내용을 짤막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13장 믿음이 순교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은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